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우둔한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23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첫째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올바로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거짓된 가르침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종말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는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가 전해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복음의 소망이라 할 때의 소망은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고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거룩한 삶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23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인 2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그런 단락인데요.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아주 애쓰고 힘쓰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이 새로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인 24절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의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괴로움은 영어로는 suffering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으로 괴로움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괴로움들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괴로움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괴로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괴로움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그런 용어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두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분명히 착고가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간을 그는 그 감옥에서 육체적인 측면에서 이제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도 많은 고난을 이미 당하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목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도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갇혔다고 했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위험이 위험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계속 진행돼서 나옵니다. 시내의 위험과 그 다음에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느라. 여기 사도바울이 이전에 당한 그런 고난의 목록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그런 환란을 그는 거쳐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인 그런 인생을 살아왔고요.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큰 괴로움들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괴로움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여기 로마 감옥에서의 마지막까지도 고난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괴로움 받는 것이 자신의 무슨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도와 구령,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고난을 그가 당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도는 결코 자기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경우에는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가지요. 그가 속한 사회에서 그가 법을 어겨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사법당국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상응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사도바울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사도바울을 심문하고 다 조사를 해봤는데 결국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하기를 사도바울은 감옥에 갇힐 일을 결코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 전도 때문에 갇힌 것이죠. 그의 구령의 열정 사업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성령께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는 많은 환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어가는 멸망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요, 고난을 받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편안히 앉아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안락하게 자신의 육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동반되는 것,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괴로움과 환난과 핍박, 심지어 죽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고귀한 자유를 지키고자 하면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이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외국의 많은 젊은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왜 자신의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전쟁이 와서 그들이 죽어야 했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자신의 나라의 대의를 위해서 죽는 것도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그 조그만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가난한 나라 거기 가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되는가? 막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시내를 한번 둘러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6.25 참전 용사 기념비 그게 이제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아주 조그마한 공원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참전 용사비를 이렇게 세워 놓았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냐니까 이제 그랜드 레피드에 살고 있던 그 당시의 젊은이들 가운데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을 기리는 그런 기념비였습니다. 거기서 먼 이국 땅 대한민국에 와서 전사한 그런 이들의 이름이 그 기념비에 적혀 있었습니다. 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참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이 당시에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또한 희생과 죽음이 없고서는 자유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고귀한 자유를 지키려면은 반드시 희생의 대가, 또 죽음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잘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을 기습적으로 상륙해가지고 독일군의 기세를 단번에 꺾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었다면 연합군이 대단히 고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의 혀를 찔름으로써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던 그런 것이지요. 근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에 연합군의 지도자들은 대략 이제 상륙작전 하면은 자기네 병사 중에 얼마가 죽을 것인 대략 그들이 이제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략 이 상륙작전 하면은 어느 정도의 군인들이 자기 병사들이 희생을 당할지 그들은 대략 가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게 될 것을 잘 알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전을 계시를 했는데요. 그것은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자유와 평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멸망에 가는 인생들을 구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큰 희생을 감내해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희생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로마 감옥에서 지금 그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사도가 그렇게 큰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기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쁨으로 그 희생의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분명히 기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필연적으로 당하게 되는 희생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떻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마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어떻게 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가 이렇게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함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고난을 당해서 괴롭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치 말라 해놓고 자신의 환난이 그들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죠. 그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모든 복락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환난을 받음으로써 그들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것이었지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면서 희생과 고난을 감내하였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희생을 감내하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당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무서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죄 가운데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요, 항상 더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고자 원했는데요. 서바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스페인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스페인으로 갈 때죠.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는 여기에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근거지로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사역에 큰 일을 해내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쉰다고 해도 그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만두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그 정도의 큰 일을 감내해냈으면은요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먼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더 많은 고난이 오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비록 자신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은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을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두 번째로 사도가 고난을 기뻐하였던 이유는요.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죠. 내가 기꺼이 고난을 당하겠다. 두 번째는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사도 바울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광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후에 영광인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영광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광야 저편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광야길, 고난의 길을 걷는 자들은 곧 영광의 나라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고난이 미래에는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도는 그러한 고난을 기뻐한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 고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됨이요 또 이것보다 더 바람직한 행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울은 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경건한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기를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축복된 부활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한다. 칼빈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이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영광의 날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것은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미래에는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라고 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미래의 영광으로 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들을 기뻐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장차는 미래에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나머지 부분 하반절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죠?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받는 괴로움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그런 일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완전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고, 그래서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조금 이제 미완성으로 됐고 남아 있어 가지고 요것을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이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성도들의 고난이 이제 보충이 되어야지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전해진다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온전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당하신 고난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절대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성된 그런 고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온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온전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받아야 할 고난은 결코 없습니다.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더 보충되어야 할 무슨 고난이 주님에게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넘치는 고난입니다. 무슨 부족함이나 뭐가 좀 결여되어 있거나 모자람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예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넘치는 그런 고난입니다.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은요, 주님은 넘치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성도들의 고난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해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우리가 전제해 두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다. 무슨 부족함이나 무슨 아직 남아있는, 더 받아야 될 남아있는 고난이 없다. 이런 것을 먼저 전제해 두고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과제가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여기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와 무관치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성도들은 그의 몸입니다. 몸에 다 접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은 생명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지금 느끼신다, 그런 개념으로 또 이해해서는 안 돼요. 어떤 주석가는 거기까지 나아가면서 주석을 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주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은 무관한 것이 아니다. 관련이 있다. 그런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으셨는데요. 지금 사울은 땅에 있는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런 고난들이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완전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더 이상 당해야 될 남은 고난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구속사역을 다 완결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안식하고 이제 재림할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 이것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계속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아직 고난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에서 표현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천국에 온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월은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러한 고난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되는 진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관련되는 그런 진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여러분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 것이죠. 신약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많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의 목이 있습니다. 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그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어진 고난의 목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65장 1절과 2절 우리가 설교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에 보면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특권인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은 그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채운다라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바울은 이것을 크나큰 특권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는 억지로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진리를 끌려가는 그런 식으로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 의미 아시겠죠? 그것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것을 굉장한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감당하고 있기에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큰 특권이고 또 너무나 감사한 일로 이제 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기에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자신들의 육체에 채우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일로 인해서 받는 괴로움을 분명히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장차는 영광으로 분명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참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 그와 같은 고난은 장차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알았기에 비록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기뻐하고 특권으로 이기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을 저희들도 본받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껏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능히 기쁘게 감당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